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드릴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인간 문명 안에서는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언제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또 그 시대가 변하고 나면 후대 역사가들은 그 시대가 이러한 모습, 또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또 그 시대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세계도 지금이라는 시간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뚜렷해지겠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가 현대세계는 인간에게서 자발성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자발성이라는 것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정해주는 대로 하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현대세계의 주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발성을 잃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각자의 다양성이 함몰되어가는 세상, 그것이 현대세계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관광객의 80%가 전 세계 관광지 가운데 10%에 몰린다라고도 하죠. 일반적인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기보다는 남들이 선호하는 것, 또 대중이 선호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남들이 사면, 또 대중들이 구매를 하면, 또 매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면 나도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유전자 탓으로 돌리는 말투도 유행하고 있죠.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라고 하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삶의 노력이라는 그 중요한 요소를 부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은 원래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라는 논리를 법정에서 펴기도 하는 것이 현대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죄라는 것에서 인간의 자발성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거기에서 자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주체를 인간에게서 다른 존재에게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해지겠죠. 그것을 단순하게 핑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핑계의 역사적인 예가 바로 오늘 일독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죠. 인간이 최초로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인간 핑계를 대죠.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대사가 중요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살라고 한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한 탓을 하느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도 자기 죄 앞에서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뱀이란 유혹자를 형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나보다 나를 유혹한 존재가 책임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미루고 있는데 하느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모두에게 자기 몫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결론이고 각자의 그 죄에 대한 책임만큼 하느님은 그 존재에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또다시 부여하시죠.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발성 안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낼 때 인간 존재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악이고 그 악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모양 짓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 죄의 탓을 뱀에게로 돌렸지만 남자는 여자보다 영악했던 것인지 자신을 꿰 여자나 그 여자를 꿰 악, 유혹자 뱀도 전부 당신의 창조물이 아니냐 그러고 보면 전부 하느님 당신 탓이 아니냐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따짐의 공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예를 들면 어디나 적용이 가능한데 자식이 부모한테 승진에 나서 따질 때 부모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그럴 거면 그것밖에 못 해줄 거면 자기를 왜 낳았느냐라는 말이죠. 뭐 부모님들도 할 말은 있으시죠. 너 같은 자식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또 그런 자식을 점지해 본 사람, 점지해 준 존재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 되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 탓이 되죠. 이런 논리로 악에 대한 책임도 하느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은 정말로 하느님의 창조물이겠습니까? 일단 창세기 처음 이야기를 보면 하느님이 악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악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유를 사용하면서 생산하게 되는 부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이 추상적인 개념이 부산물이라 하다 보니까 조금 와닿는데 어려움이 있으실까 봐 제가 어떤 게 좋은 예가 구체적인 예가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가장 좋은 예가 쓰레기가 되죠. 쓰레기는 인간이 이렇게 살면서 만들어내는 쓰레기,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는 하느님의 창조물일까요? 직접적인 창조물은 아니겠죠.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내는 부산물입니다. 그리고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지구종 가운데 쓰레기라는 단어를 지칭할 수 있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지구종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쓰레기를 안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쓰레기를 어쩌다가 하나 버렸다고 악하다, 그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어떤 동네, 사람들이 잘 사는 어떤 동네 중간에 버렸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못됐을 수가 있는가, 악한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악도, 죄도 이 쓰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악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그러한 최소화에 대한 노력이, 언제나 부족한 노력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바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완벽한 것을 찾으려고 들면 인간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기면 이웃을 판단하게 되고 하느님마저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신들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자신들은 남들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여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악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그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그는 마귀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도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이고, 신앙의 마침도 내 선한 노력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그 부족함 안에서의 부족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들이란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노력을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끌어간 존재들이 바로 성인들이 되시죠. 그런 존재들을 본받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들 각자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소중한 일상에 또 우리들의 부족한 노력을 꾸준하게 담으면서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8명의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우리 8명의 아이들 아마도 졸업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많이 들뜨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강론의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감과 자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님을 비롯한 선생님 또 여러 어른들의 도움과 조언 속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왔다면 이제는 그러한 도움에서 이전보다는 좀 많이 벗어나서 자신의 판단과 자발성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판단과 자발성이 여러분 졸업생들의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지금은 어리고 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늘에 맡겨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과 하느님의 사랑을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오늘 이 미사를 통해 바라봅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보살핌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